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상달되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공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각자 주어진 삶 가운데서 조용한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832페이지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42편 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1편부터 41장까지는 다윗이 쓴 이 편지예요. 근데 이제 42편부터는 이제 고라의 자손이 쓴 제2권이 또 시작이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고라의 자손 쓴 이 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죄를 지은 이 고라의 자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고라가 죄를 지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그 부딪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질투심으로 인해서 고라가 이제 반역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자, 16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에서 3절. 자,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이거는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고라하고 250명의 그 배반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한마디로 뭐냐면 질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의 아들이 세 명인데 그 세 명 중에서 장자의 아들이 모세하고 아론이고 둘째의 아들이 고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촌지간인 거예요. 사촌지간인데 어떻게 해요? 서로 돕는 입장이에요. 같은 레위 지파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같이 좀 돕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솔직히 말해서 꼴보기 싫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왜? 이들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직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라 입장에서는 얄밉고 싫었을 거예요. 그럼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직분들, 즉 고라의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 직기들을 운반하는 역할들을 한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근데 고라는 어때요?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250명이라는 사람들을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 꼬셔가지고 250명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지금 아론하고 모세한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거 보면 어떤 모습 같아요? 우리의 모습 같은 거예요. 제가 고라의 이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모습이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얘기해요. 요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몇 번 부르고 하나님의 어떤 총애를 받았다고 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2인자야, 내가 3인자야, 1인자를 제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어떻게 해요? 얹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제 숟가락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숟가락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아직 모르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욕심과 인정받고 싶은 욕심과 그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어떠한 그 사리사욕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들. 고라가 그렇게 죄를 범죄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너무 교만하고 교활해서요. 사람을 끌어들여요. 이 사람이 내 편이겠지. 이 사람 끌어들이고 저 사람 끌어들여서 지금 이 고라는 몇 명을 만들었어요? 250명을 만든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사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움직여서 정치적으로 움직여서요. 내가 한번 기득권을 잡겠다. 내가 한번 으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기가 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의 행동이 참 저는 마음에 와닿던 게 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4절 16장 민수기 1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뭐 했다고요? 듣고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변명하지 않고요. 아무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이 필요하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떠한 뭐를 하든 간에 하나님께 바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바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이기심, 내 질투심, 내 허영심이 어디서 드러나요? 주님 앞에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5절부터 6절부터 해가지고 7절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은 메시지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안에 살아있어요. 그 누군가 교제를 할 때 누군가 이렇게 말씀을 던질 때도 있지만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옳음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어떻게 해요? 남을 돕고자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그게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 이제 어떤 친구랑 같이 얘기하게 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설명해 주고 싶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영역이면 내가 자신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영광에 대해서 몰라요. 뭐만 알고 있냐면 죄사함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예요.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영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들을 때는 어떨까요? 아유,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고 이게 더 궁금해.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좋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걸 누가 보게 돼요? 내가 목도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빨리 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제를 막 줘요. 근데 이 사람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왜? 처음 맞았을 때는 좋지만 두세 번 맞았을 때는 괴롭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지혜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 계속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알아갈 때 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참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건 좋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나한테 왔을 때 나만 아멘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아멘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같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게 참 깨지기가 힘들어요. 꼭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정할 때 주님이 빛 가운데서 십자가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아 그게 깨달아지고 인정이 될 때 놔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고라의 이 행동은 이 반역은 모세와 아론한테 패역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패역을 했냐면 하나님께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세웠죠? 누가 세웠어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반역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목회자 아니야?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떡을 떼고 피를 나눠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여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고라와 같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무너뜨리겠다.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벗겨지는 게 오히려 내가 더 활활 타잖아요. 이 화산처럼 확 타서 어떻게 해요? 확 그 분노가 삼켜버렸을 때 그 사람은 괜찮아요. 내가 더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참 보면 얼굴 보면 참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생겼지만 마음이 여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얘기하죠. 저 사람은 웃지 않으면 참 화난 것 같아. 근데 또 얘기해 보면 어때요? 웃으면서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틀린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사람들을 볼 때 다 네모예요. 네모. 저 사람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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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모. 여기 있는 사람 다 네모야. 내가 생각할 때 다 네모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세모가 있고 동그라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양을 보지 않고 나는 네모야라고 계속 우기다 보면 내가 지쳐요. 다른 사람이 지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빛을 비춰주잖아요. 네모가 아니라 세모일 수 있구나. 동그라미일 수도 있네. 유연해지는 거예요. 유연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자유가 왔으면 내면에서는 뭐가 있냐면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아량의 폭이 어떻게 해요?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라는 아량의 폭이 아니라 누구를 배반했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을 세우고자 한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주인의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반기를 드는 이 고라의 모습 보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잘 나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꿈틀대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 마음 안 들어요? 저만 드나요? 저는 청년부에서 이렇게 있으면서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누가 잘하는 애 있잖아요. 잘하네. 처음에 인정해요. 근데 돌아가면서 야, 진짜 잘하는 애가 아니야. 아, 부러운 거예요, 이게. 아, 나도 저 은사 달란트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부러움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하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대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라의 어떤 반역이 있었잖아요. 그 반역이 내 죄인 건 알아요. 근데 고라의 자손들이 뭐가 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고라의 자손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민수기, 자 우리 민수기 26장, 자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어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250명의 고라는 다 죽였어요. 근데 누굴 남겨놨죠? 고라의 아들들을 남겨놨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고 그리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확해요. 고라가 잘못했어요. 고라와 같이 만났던 사람들, 배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죽이고 고라의 자손들은 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깊은 은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라가 했던 일들이 너무 비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집사님들 다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구역장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사의 직분이 있고 어떤 성도, 어떤 분들은 형제 자매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똑같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이면 돼요. 이 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을 원하는 거지 네가 넘버원이 되고 누가 넘버원이 되고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십자가로 가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죽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게끔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거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제발 끊어내라고. 그리고 누가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내 안에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네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네가 포기하길 내가 포기할까?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견인이고 주님의 이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뭐가 없냐면 뭐가 안 흔들리냐면 자기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리스도인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정체성은 죄인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인.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지 않았을 땐 어때요? 몰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죄라는 걸 느끼고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고 아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구나,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져야 되는구나 알기 시작하면 어때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주님이 계속 뭐라고 하시죠? 계속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감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살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무슨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택받은 족속이잖아요.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1등과 2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안에 누구만 있으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42장으로 돌아와서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데요. 사슴이 물을 찾는다는 건 그건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임박했을 때 거의 완전 진짜 탈진한 상태에서 그 비틀거리면서 그 물을 찾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있어야 돼? 갈망,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다른 족속하고 결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 사람들은 누굴 배반했다? 어떤 꼬리표가 딱 붙어요? 모세와 아론을 배반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왕따도 그런 왕따가 아닐 수 없을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 괴롭힘에 못 이겨서 주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주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제발 나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주십시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때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사는 거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기쁨이 어느 순간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 첫사랑이. 근데 그때 이후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다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희한해요. 아니, 나는 구원받고 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했는데, 아니 결국에는 6개월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면 상관이 없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부터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붙잡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고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돼요. 어떤 분은 뭐 한 50년 돌아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년, 20년, 10년, 어떤 분은 짧게는 1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돌아와서 반갑게 맞아줘서 같이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오늘도 내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이 그만큼 그 갈망하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헤매이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 다 겪었잖아요. 아, 주님, 이 말씀이 아니네요. 저 말씀이 아니네요부터 시작해서, 이 기도가 아니네요. 저 기도가 아니네요. 이 교제가 아니네요. 저 교제가 아니네요. 이 생각이 아니네요. 저 생각이 아니네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떻게 결국에는 봉착된 게,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찾고 찾아서 돌아온 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갈망, 하나님 앞에의 갈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갈망하는 게, 지금 갈망하는 게 돈이면 그 돈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게 세상이면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게 주님 안에서 갈망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세 가지, 네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찾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내가 너를 이끌어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이끄신 가운데서 부활하심 속에서 있다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갈망이 나에게는 갑자기 그 저주가 될 때가 있어요. 그 갈망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 피함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 피하고 싶어. 그 마음이 드는 게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의 갈망을, 그 주님의 갈망에 대한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냐, 놀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놀리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놀리는 거예요. 내가 양다리 걸쳤을 때,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너의 하나님 어디 있어? 근데 거기서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세요. 결단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기 시작하면 다 허상이고 허구인데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데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데도 그 승리의 외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눈물로 주야로 눈물 흘린 게 자기 음식, 자기 음식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이. 눈물 흘리면서 그걸 다 먹은 거잖아요. 삼시세끼 다 운 거잖아요. 낮부터 밤까지 운 거예요. 울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이 고라 이 사람 때문에 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될 수 있고 이 분 때문에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인생이 어떻게 해요? 다 나락으로 갔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얼마나 그게 기가 차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땅을 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여기서는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됐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절망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나를 찾아야 되고 나를 갈망하고 나를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음식이 될 때까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아 통성으로 기도해도 잠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잠깐뿐이지. 진짜 주님을 만날 때가 별로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아 24시간 주님을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과 방향성을 자꾸 주님에게 두면 둘수록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입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셔서 주님이 따라오는 대로 등불이 되신 주님의 길을 같이 가 동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려? 내가 뭘 해? 그냥 그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 감정과 이상과 생각들로. 근데 그것들 다 끊어졌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끊어진 그것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아직도 옛구습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서 네 감정, 네 생각으로 올무에 갇혀져서 살아갈래? 이 두 가지를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아, 그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의 인도하심을 그리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없게 됐거든요. 그 패역한 백성으로 낙인 찍힌 이후에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 조상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떡을 떼고 하나님과 나눴던 그 흔적들이 많은데 자손들이 남겨진 유산은 조롱과 핍박과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핍박이 와요, 안 와요? 핍박이 와요. 조롱을 해요. 계속해서 뭔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를 계속 세상의 끝으로 몰아가는 게 사탄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나에게 힘이 된다. 바울의 고백처럼 뒤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자꾸 아멘 아멘 하면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구나. 아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헤쳐나갔구나. 뒤에 흔적을 받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라의 자손은 전에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이 그리운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했었고 저 일을 했었고 그래도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형제 안에 있을 때는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일을 했었는데 아, 이제는 할 수 없게 됐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을 도우심이나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결국엔요, 우리가 낙망할지라도 불안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그리고 그 얼굴을 도우시는 내가 오히려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 영으로 오셨다면 그것 또한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기뻐 날뛰어서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맨날 우리가 춤을 출 수는 없어요? 아니죠. 맨날 우리가 춤을 출 수 있게끔 주님이 우리에게 설계해 놓으신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한 스텝 한 스텝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한 착각을 일으키니까, 아까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이 나다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디 있냐고,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근접할 때마다, 내가 좀만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사탄이 송사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속는 거라면 이제부터는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는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 선포가 이루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뭐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다 끝났지 않냐?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 거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게 되나요? 주님이 나에게 믿음이 오면 가만히 있게 돼요? 가만히 있게 될 수가 없어요. 어찌나 사탄이 공격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송사하잖아요. 너의 하나님 어디 있어?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앞으로 살 거야? 앞으로 돈이 떨어져 가네? 재정이 없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송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내어줄게 일로 와. 너의 방이 여기 하나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얼굴을 도우시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고, 두 번째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찬송하는 게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삶에 실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실제가. 삶과 믿음이 실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삶과 믿음의 실제를 뭘로 채워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 육으로 채우잖아요. 그 실제가 있는데 주님이 만들어진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믿고 의지해서 가면 되는데 내가 만들어놓은 어떠한 가짜를 가지고 자꾸 여기다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어쩔 때는 진짜 실제가 아니라 내가 만든 게 실제인가 착각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게 뭐냐? 그럼에도 방향성을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십자가로 가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고뇌해야 되는 거예요. 고뇌하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 할수록 할수록 나는 할 수 없는 게 드러나는 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뭔가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거 맞아? 뭔가 신비적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쪽보다는 중간에서 평등하게 저울질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면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바라고 찬송하는 것도 알았어요. 이 탄원이 여러분의 탄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매일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나는 갈망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그 푸른 초장에 내가 있길 원하고 그 시냇물을 따라서 그 생명수가 나에게 얼마만큼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격해 되는지 매일매일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맨날 구하고 찾고 드리는 거 돈, 명예 이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고라는 자기 아론의 사촌 아론과 모세의 질투,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욕심,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걸 한번 먹어보겠다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게 뭐예요? 고라는 처단됐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살게끔 했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인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살인자잖아요. 누굴 죽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피값으로 주님이 다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우리가 그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주님, 맞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엔 여러분, 방향성을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가게 되면 드러날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히 교회는요, 우리의 욕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움직이시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지체이고 팔과 다리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일이 다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직분을 가지게 됐냐면 그 이후에 나서 이렇게 직분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 역대상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셉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롬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뭐를 지켰다 그랬죠? 문을 지켰어요. 그 들어가는 문들을 지켰다고요. 성막의 문들을 지켰어요. 지금 제가 이제 어쩌다가 교회의 이제 마지막을 제가 담당을 해요. 4차 집사님 먼저 가시면 마지막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때 저기 뭐야 주차 타워를 내리고 와가지고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클로즈를 해요. 문을 닫아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아, 문지기네? 문지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지만 문지기인 거예요. 목사지만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아, 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지만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치는 순간 나의 교만이 고라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저거 한번 넘어뜨리겠다. 저거 한번 내가 해보겠다. 내 의지로 한번 꺾어보겠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뭐가 중요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 모인 곳이 교회라면 작은 것에 충성될수록 문이고 무슨 뭐 이렇게 구역장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뭐 목사건 장로건 뭐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는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불러놓은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그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문을 지켰다요, 문을.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문지기를 시킨 거예요. 고라는 잘못됐지만 그 자손들은 축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축복해서 문이라도 지키게 한 거예요. 먹였어. 그냥 너 문이라도 지켜서 먹고 사니까 문이라도 지켜. 내가 너의 은혜를 베풀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한테 바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에 그냥 감사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요거 하나 감사할 줄 알아요. 오늘 교회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럼 그거에, 아,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구나. 이 감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인천에서 오건 뭐 강화도에서 상관없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쁨을 나누는 거. 그냥 그거 하나만 주님이 바라시는 건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많은 걸 생각하고 온다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요거 하나면 돼요.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면 우리가 내어줄 건 뭐다? 작은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작은 생각들이 모여서 작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돼서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풍성한 은혜가 이를 때까지 주님이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마음속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고라의 생각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주님 안에서 처리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가야 되는 건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뭐로 세우셨죠? 피값으로 십자가 안에서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하나하나 빚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신 거예요.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기쁨으로 서로 나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 고라의 어떠한 모습이 나도 물론 있지만 그 고라의 모습 속에서 발견된 모습이 정말 이게 진짜가 아닌 내가 속고 있었구나. 그러면 그것들 빨리 주님께 넘겨버리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고라의 자손의 탄원을 보면 한 가지 뭐예요? 예수를 여기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낙망할 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하나님을 그 얼굴을 어떻게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고 바라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한 바울 사도의 말처럼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구나.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 교우분들이 찬양과 사랑이 나오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으로 같이 섬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건 이래도 충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짧게 나눴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고라가 패역한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도 그 같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연합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마음에 아직도 1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 주님한테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교우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해두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였고 서로 짐을 지라 하였고 서로 연합해서 그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